청문회관 제2기 1934년 1월 임치에서 온 편지. 항상 우리를 염려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의 형제인 니 선생님께 진주 형제와 세린 형제가 문안드립니다. 오랫동안 문안드리지 못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형제님의 편지를 받고 감개무량했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편지로 인해 우리는 많은 빚비춤을 받았습니다. 통문회관이 속히 발행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유익이 돌아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세린 형제는 평소 자기를 감추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어떤 일이든 평소 사람들에게 알리기보다는 다만 주님께 고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존경하는 네 선생님 같은 분이나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조차도 이 지방의 모임의 유래와 상황 그리고 사역 등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서 우리는 이것이 일종의 과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감사드리고 교정하며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지를 알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제에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상황을 알려 서로 권면과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모임의 유래. 이 지방에서 모임을 갖게 된 지 근 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는 사람이 조직한 단체인 이 폐괴한 교파 안에는 실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진리를 발견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은 원임서와 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모임을 갖기 5개월 전에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단지 네댓 명뿐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다만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헌금은 자원하여 헌금하였고 한 번도 모금하도록 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우리 인수에 알맞았습니다. 아주 작은 정원이 있고 허술한 두 칸의 방이 있는 집이었는데 한 칸은 형제들이 사용하고 한 칸은 자매들이 사용했습니다. 낡은 탁자 두 개를 형제 자매들이 각각 한 개씩 사용했으며 짧은 의자는 모두 네 개였습니다. 모임은 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주로 삼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수는 6, 7명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모임을 갖기 보름 전에 마음을 같이 하는 형제 자매 7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여 정말 한 성령께 감동받은 듯 즐겁게 모임을 갖고 당시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리하여 1931년 12월 4일 주님의 이름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임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인수는 비록 적었지만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넘쳤습니다. 이는 주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거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교회 문제에 있어서도 인식이 없었으므로 많은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오직 경외하는 마음과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사 일찍이 그분의 종을 예비하여 모든 진리에 대한 빛을 점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하심으로 우리로 그분을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금년 3월에 내 형제님과 한 자매님이 교파를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교파의 반대와 비웃음과 멸시가 몰아닥쳤습니다. 그들의 말씀 전파가 더욱 강화되어 사경회가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주님을 힘입어 굳게 섰습니다. 이때 또 다른 교훈의 풍조가 밀려왔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성령의 인치심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셨기에 우리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믿을 만하지 못하므로 저로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교파와 싸움으로 은밀히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이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요, 악한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보혈의 씻음과 사하심을 힘입어 승리하였습니다. 1933년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종파를 미워하여 교파를 떠난 사람은 형제 둘, 자매 둘입니다. 3월에 치아에서 침례받은 분은 형제 세 분과 자매 한 분입니다. 5월에 치아에서 침례받은 분은 모두 9명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베푼 이들은 바로 믿고 침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중 10여 명은 그들 자신이 형제들에게 침례를 간청한 것이지 결코 침례를 주는 형제들이 그들에게 침례를 받도록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임의 상황. 처음 모임을 가질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예배당과 구분하기 위해 사경처라 이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지방의 이름 아래 있지도 않고 어떤 방법의 이름 아래 있지도 않고 다만 이 세 글자로 대표되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순종하기 위하여 일찍이 사경처라는 간판을 취소하고 무효화시켰습니다. 과거에 주일 오전 모임은 한 사람이 예배를 주도했습니다. 형제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한 형제님이 책임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 아래서의 모임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전에 주일 오후에 사경 집회가 만찬 집회가 된 지도 수개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것은 죄임이니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또 두 분이 저희와 함께 떡을 떼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구원에 대해 분명치 않았으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모임을 자주 참석하시는 분은 20명이고 함께 떡을 떼는 분은 14명입니다. 전에는 헌금함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임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 장로 형제님들은 모임과 일을 위한 헌금을 관리하고 있고 집사의 은혜를 받은 분들은 이에 협력하여 지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린 형제와 진주 형제는 이에 대해 지나치게 묻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1932년 10월부터 남관 30번지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에 모임을 가졌었는데 가을 추수로 바쁠지라도 이런 모임은 올해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매주 목요일 오후에 남문에 있는 원임서 형제님 댁에서 복음에 관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성북 채가장과 남문 관문에서는 매일 저녁 가정예배가 있습니다. 남관에서는 따로 이틀 저녁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주의 이름 안으로 함께 모여 찬송시로 혹은 가르치는 말씀으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자유로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모든 사람으로 진리를 배우고 권면을 얻도록 하나씩 신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란이 없고 안정되고 절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에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일에 대하여 전에는 신방을 중요시했지만 최근에는 이와 동시에 복음 전하는 일을 똑같이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우가장에 사는 어느 형제님 댁을 세 차례 방문했었는데 거기에서 진리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아무런 선입관이나 지위의식이 없는 진주 형제님이며 또한 진주 형제님과 연배인 우보민 형제님과 그의 부친 우수성 형제님입니다. 집회 장소는 그의 집입니다. 보민 형제님이 아직 침례는 받지 않았지만 믿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는 그가 성경을 확실히 믿고 모든 진리를 즐겨 받기 때문입니다. 이 촌에는 교파를 떠난 이도 있고 또한 교파를 떠나고자 하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는데 아주 좋다고 느꼈습니다. 진주 형제는 성동에서 팔리 떨어진 설씨 집에 갔었는데 설씨로 말하자면 육신의 친척이지만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고종사촌들은 말씀을 잘 받고 기도를 배우며 식전에 감사기도를 합니다. 촌 내에는 한 교사가 있는데 그는 예관장에 사는 임명자 씨입니다. 그는 22살로 아직 침례는 받지 않은 신자이지만 우보민 형제와 같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진주 형제는 또 사촌 동생에게 이끌려 예관장에 있는 자기 친척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연명자 씨 집에 들어갔는데 그 가정은 주님을 믿는 가정이었지만 교파의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설 씨 집에도 교파의 돌봄을 받지 못한 한 자매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섭선장에 갔는데 이곳은 우리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순종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또한 요왕장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서는 영접한 사람은 많았지만 대부분이 어떤 학설로만 받아들여 안타까웠습니다. 성동에서 30리 떨어진 소규류에 사는 왕존서 씨는 혼자 성경을 3년간 추구한 분이고 조금도 교파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없어서 정말 골짜기의 백합화 같습니다. 성동에서 35리 떨어진 주량장에 사는 위춘방과 단촌장에 사는 왕준정 이 두 사람은 그곳의 모임을 인도하는 분이었는데 그들이 성령운동을 하는 파에 가담함으로 교파에 의해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위, 왕 두 분은 지금 아주 진리를 잘 받고 성 안에 들어와 2-3일 유하면서 우리와 대화를 갖고서야 비로소 구원에 대해 분명해졌습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성남에서 3리 떨어진 남마방에 사는 가복경이라는 사람과 그의 부친 가문맹 씨는 모두 진리를 사모합니다. 가복경 씨가 여전히 고미련에서 교직에 있을 때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세례의 의미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또한 마을 내에는 진리를 사모하는 몇 분이 있었습니다. 성서북 35리 북고향에 도를 믿은 지 수년 된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최근에 와서야 구원에 대해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5대, 석분관장, 모가둔의 촌들에서는 사모하는 자들이 있고 또 주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아직 구원에 대해 분명치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섭도괭이라는 분은 광동 요서, 모왕장 사람인데 지금은 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잘 알지 못하지만 원임서 형제로부터 그의 과거에 대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에게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의 편지를 받으면 다시 그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역의 방면에서 저희는 정말 곡식은 만토에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느끼는데 특히 자매님들이 더욱 적습니다. 또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변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느낍니다. 교파 가운데 연장자들에 대하여는 마땅히 아비 같은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걸림돌을 두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권리를 상실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교파의 구역에 들어가기가 아주 자유롭습니다. 모든 평신도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모임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더 많은 사람이 일으켜져 책임을 지고 구원을 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기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존귀와 영광과 풍성을 어린 양께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질문. 어떤 자매는 떡을 떼는 모임에 아이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조용하지 못하고 모임에 자주 방해를 줍니다. 어떤 방법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외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서면으로는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사 직접 뵙고 대화를 갖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장광영, 조충신, 하월초, 황재청, 오요한, 주행희 형제님들과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주 안에서 안부를 전합니다. 대련에서 온 편지. 주 안의 행희 형제님께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곳에 계신 형제 자매들의 상황을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실로 그분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면에서 사람과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복하는 사람은 아버지여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누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으리요. 저의 몸은 여전히 억압이 너무 커서 때로는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분께 감사하는데 이는 그분이 여전히 나를 굳게 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환경은 또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번 달 23일부터 저는 보란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전근한 것이지만 이것은 제가 원해서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련에서는 주 안에서의 사역의 출로가 너무 작고 사람들이 대개 혼적인 안위를 추구할 뿐 하나님께 순종하고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련에 온 지 두 달이 되었지만 겨우 두 형제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강천청 형제와 장문희 형제님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사 진리를 위해 그들이 증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하튼 교회의 진리는 이미 대련에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 자신의 사역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사탄이 또한 대단히 강력하게 반항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모일 때에 또 이곳에서의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 대적을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왕경성 선생님의 한 통의 편지. 이것은 안위 숙현의 남관 민해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왕경선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저희는 왕 선생님을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지만 이것은 그분이 진리를 순종한 한편의 이야기입니다. 당회 목사님과 여러분께 저는 주님의 길을 가도록 주님의 영의 인도와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받은 빛 비춤을 감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지체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교파 제도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교파 제도가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다시 교파의 교우가 될 수 없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빛을 따라 행하기로 했습니다. 주님은 저의 발의 등이시오,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어디로 저를 인도하시든 그곳에 갈 것이며 이제는 더 이상 저의 뜻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을 포함한 교파의 명부에서 저의 이름이 삭제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날 때에는 서로 화목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이전에 어떠했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습니다.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하튼 모든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각기 직분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마땅히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진리를 순종치 않고 감정만을 쫓는 패역한 이 세대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요, 시기도 아니며 분쟁도 아닙니다. 이것으로 저의 상황을 통보합니다. 영파에서의 최근 소식. 연여 자매님께 오랫동안 편지로 안부를 전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아주 바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현재 매주일 오후 주님을 기념하는 집회에 8명의 자매님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세 분은 최근에 일어나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집회에 나오도록 권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하여 우리와 함께 모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역사하신 것임을 밝히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들을 순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오, 우리는 자신이 정말 형편없고 무능하며 그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도록 인도해 줄 줄 모른다고 느낍니다. 그분이 영광을 얻으시도록 영파 지방에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녀들을 일으키시고 친히 역사하기를 그분께 간구할 뿐입니다. 또한 모임의 책임을 지며 만찬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위해 형제님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매님들께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저의 체력이 전보다 많이 좋아졌으므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복부의 통증으로 인해 괴로움이 더욱 심해졌지만 주님을 의지해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 그분의 신실하심을 인해 저에게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배우라고 한 공과를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하며 또한 그분이 저에게 배우라고 한 공과를 배워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다시 일어나 여생을 그분을 섬기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 안에 평안하기를 빌면서 광주에서의 최근 소식. 주 안에 사랑하는 이자매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항상 저를 이끄시고 날이 갈수록 세상은 잠시적인 것이며 실제는 그분 안에 있음을 보이십니다. 그분은 실로 저의 구주이시며 또한 저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근 자매님의 건강은 어떠신지요? 이래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현재 저는 다른 두 자매님과 주일마다 저녁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매님께서도 저희를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자신만이 영광을 얻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이 더 깊이 역사하여 우리로 온전히 그분께 돌아가게 하시며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이 더 많은 사람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라며 강북에서의 최근 소식. 충성스럽게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께 통문회관이 창간되었다는 소식은 아주 나약한 우리들을 기쁘게 하고 놀라게 하였습니다. 타지방 소식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기쁘며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누어 가질 수 없게 함을 생각할 때 경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면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고 다른 면으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강북일 때의 저희의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강북의 모든 집회 장소와 각지 책임 형제님들의 명단을 보내드리오니 이를 통해 서로 주 안에서 교통하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저희를 견고케 하사 진리를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통문회관을 축복하사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소성 강북 일대는 본래 각 교파가 우세한 지역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본래는 교파 안의 일원이었으나 교파 안의 행정이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모든 면에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1928년 2월 저희는 처음으로 상해에서 열린 특별 집회를 참석하고부터 평소 의심난 것이 성령의 빛비춤으로 하나하나 풀렸습니다. 돌아온 후에 더욱 하나님의 계시를 얻어 종파의 행정이 대개 성경의 원칙에 어긋남을 깊이 인식하고 종파를 떠날 것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먼저는 익림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이어서 소가치와 대교 등에서 잇따라 주님의 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모인 형제자매의 수는 약 100여 명이 됩니다. 1931년 4월 상해의 주의 집회 때에 저 형제와 함께 강북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과정과 상황을 간증했습니다. 1931년 10월 저희는 상해로 가서 제2차 특별 집회를 참석했는데 함께 온 형제들은 저희를 포함해서 10명이었습니다. 그때 강북에 주님의 상은 9곳에 세워졌고 함께 떡을 떼는 사람들은 약 300명이었습니다. 1932년 4월 저희는 다시 상해로 가서 집회를 참석하였는데 이때 강북에는 이미 14군데에 주님의 상이 세워져 있었고 함께 떡을 떼는 사람은 500여 명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의 상은 19군데에 세워졌고 함께 떡을 떼는 형제 자매의 수는 약 600여 명입니다. 교파에서 나온 사람이 약 10분의 1을 차지하고 죄인으로서 새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약 10분의 8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님 자신이 그분의 일을 일으키신 것이고 동역하는 형제 자매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은 것이지 결코 나약한 우리 몇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분을 위해 서서 그분의 증거를 간증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영광과 권능이 제한받지 않도록 주께서 그분의 사역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 중보기들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강순천 형제에게 드리는 답변. 순천 형제, 성경에서는 침례와 떡대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분명하게 다루는 곳은 없습니다. 또한 침례가 떡대는 조건이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 침례받지 않은 사람은 떡을 뗄 수 없는 듯합니다. 성경의 사례는 우리에게 주님이 팔리시던 날 저녁에 함께 떡을 뗐던 사람은 모두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 이후 떡을 뗀 사람들까지도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성경의 사례에서 볼 때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떡을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침례와 떡을 떼는 것의 의미를 보더라도 먼저 침례를 받아야만이 그 다음에 떡을 뗍니다. 이는 침례받는 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이 주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주 안에 분깃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을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침례는 우리가 처음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나타내고 떡을 떼는 것은 주님과 항구적인 연합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침례는 우리가 처음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고 떡을 떼는 것은 우리가 항구적으로 주님의 죽으심 안에 머무는 것을 나타냅니다.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나타내고 떡을 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침례는 단 한 번뿐이지만 떡을 떼는 것은 여러 차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받는 것은 우리가 입문하는 것을 말해주고 떡을 떼는 것은 우리가 길을 걷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 안의 순서는 먼저 관문을 통과하고 나중에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우리는 마땅히 먼저 침례를 받아야 그 다음 떡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는 이는 주 예수를 믿은 즉시 침례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주님을 믿고 생명을 소유한 사람치고 많은 절차를 거친 다음에서야 침례를 받은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주님을 믿은 사람은 모두가 다 물속에서 침례를 받았지 오늘과 같이 손으로 약간의 물을 머리에 붓는 그러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믿는 이는 믿은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받은 침례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일의 시간적인 간격은 아주 짧으며 거의 믿은 즉시 이어서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은 사람만이 떡을 떼고 주님을 기념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믿은 사람은 침례를 받은 사람이며 떡을 떼는 사람은 필경 침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믿음과 침례, 이 두 가지는 시간적인 간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임에는 떡을 떼는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믿은 즉시 침례를 받았고 그런 다음 떡을 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확실하게 주님을 믿었지만 침례를 받지 않고 다만 약세를 받았다면 이 사람은 떡을 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떡을 뗄 수 없습니다.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떡을 뗄 수 없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세례가 바로 침례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받은 약세가 성경에서 말한 침례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는 이는 그들이 이미 침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는 그들이 받은 세례가 성경에서 말한 침례가 아니고 계수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은 빛비춤과 인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이러한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거절하고 함께 떡을 떼지 못하게 하거나 교통하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받으신 일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약세를 받고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여전히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결코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생명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를 받고 그와 교통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믿음이 있는 고로 그를 받으신 것이지 그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그를 받아야 합니다. 결코 그가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받는 원칙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우리는 다 받아야 합니다. 그가 침례를 받았는가의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지만 약세만 받고 성경에서 말한 침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설령 그들이 약세도 받지 않고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떡을 떼고 교통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보는 관점에 따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침례는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떡을 떼는 것은 마땅히 침례받은 이후라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떡을 떼는 것은 다만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는가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침례받지 않은 사람 혹은 그가 성경에서 말한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는 확실히 주님을 믿은 사람은 즉시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후라야 떡을 뗄 수 있습니다. 만약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우리와 함께 떡 떼기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얼마 동안 기다려달라고 권한 다음 우리와 함께 떡을 떼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즉각 우리와 떡을 뗄 것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떡을 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자면 침례를 받지 않고 약세만 받은 사람이 우리와 함께 떡 떼기를 요구할 경우 우리는 한 면으로 떡 떼는 것을 허락해야 하고 다른 면으로는 침례받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구절을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받음과 교통은 다만 그에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와 고린도전서 5장에 말한 죄를 범했는가의 여부에 따른 것입니다. 이외에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다만 우리의 책임을 다해 그를 권면할 뿐이고 그가 잠시 기다려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그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